다 같이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7장 24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7장 24절입니다. 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우리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책에서 정의라는 이런 그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정의, justice, 어떤 올바른 기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내리죠. 그래서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기준을 찾아 내리는 걸 이제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합리적이고 또 보편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내린 정의가 과연 옳은 것이냐? 기차가 이제 달리는데요. 기차가 막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차에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죠. 이제 기차가 이제 속도가 줄이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니까.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네 사람의 인부가 막 철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속도라면 저 네 사람을 그대로 이 기관차가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마침 바로 앞에 그 이렇게 철도를 이렇게 옮기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철로를 이렇게 옮기는 그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림길을 딱 빠져나가면, 야, 되겠다. 저 갈림길에서 얼른, 우리에서 핸들을 꺾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림길로 빠져나가면 저 네 사람은 안 치겠구나 하고 했는데 세상에나 거기에는 한 명의 사람이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관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명을 그대로 칠지 아니면 그 분기점에서 핸들을 꺾어서 한 사람만 칠지. 자, 우리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을 치는 게 더 정의로울까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게 네 사람을 죽게 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 명이 죽는 것보다 한 명이 죽는 게 더, 어찌 보면은 이게 뭐 죽어서는 안 되지만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면 한 명의 희생이 네 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무슨 희생을 한다면 그래도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안 낫겠나.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핸들을 딱 꺾어서 이제 그 갈림길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그 인부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세상에나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내 딸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 한 사람이라면 자 이제 어떡하시겠습니까? 꺾었던 핸들을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실 거라는 거죠. 자, 분명히 아까는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네 명의 희생보다 낫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내 가족이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정의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또 좀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핸들 틀라고 할 겁니다. 그럼 과연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내리고 이게 맞다고 이게 옳다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이게 상식적이라고 한다는 그 정의가 과연 정의롭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마치 그렇게 정의를 내리듯이 신앙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는 사하셨지만 우리가 매일 짓는 이 자범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지 않느냐. 어찌 보면 이게 너무 맞는 논리죠. 내가 짓는 죄가 있고 아담이 지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의가 과연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에 비춰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을 비춰봤을 때 과연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펼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이 정의가 돼서 우리 마음의 기준을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이 정의로운, 제가 오늘은 좀 이상한 단어를 쓰지만 그냥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이 시대의 정의가, 내 마음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면 우리가 내 생각, 내 형편, 내가 가진 조건이 무슨 문제가 되랴? 바로 핸들을 꺾을 거라는 거죠. 아니야. 이건 있을 수 없어. 하고 핸들을 꺾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한테는 형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형제 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형은 이렇게 보면 저랑 좀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머니, 한 어머니에서 낳았지만 성격이 다른 형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집은 유독 형하고 저하고 성격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형은 좀 우직한 면이 있고요. 뭐 좋게 말하면 우직이고 안 좋게 말하면 고집이 있고요. 물론 저도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형이 좀 더 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눈치가 있어야 삭삭삭 이렇게 보고 어머니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 어릴 때 야, 6시까지 집에 와 있어야 돼. 그러시면서 해가 이렇게 노을이 너울 넘어갈 때 집에 오는 거야 라고 이제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해가 너울 넘어갈 때 집에 쏙 들어가 있어요. 5분 차이죠. 5분 차이. 그리고 형은 좀 더 놀다가 들어와요. 그럼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는 거예요. 막 엄청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옆에서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크게 깨닫죠.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이 장남들이 주로 이게 혼나면 먼저 혼나면 장남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내들은 이렇게 눈치 보고 아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눈치가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착하다기보다는 눈치가 발달이 됐어요. 근데 형이 또 이게 신앙을 하다 보니까 형 성격이 또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이렇게 나가는 동안 하나님 도우시는 게 참 많은 거예요. 형이 멕시코 선교를 가서 그 선교를 나가니까 그 나가게 된 배경이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월드캠프를 매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최초로 해외에서 하는 월드캠프를 이제 멕시코 몬테레이시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해외에 멕시코 이름도 잘 못 들어본 몬테레이에서 했느냐. 그 몬테레이시에 그 청소년 국장이 이제 선교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태국 글로벌 캠프에 오신 거예요. 와서 목사님께 이 월드캠프 이렇게 좋은데 왜 여기서만 하십니까? 우리 멕시코에서 하시면 멕시코 시정부에서 도와주고 학생도 보내주고 지원도 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할 테니까 우리 멕시코에서 이걸 이 행사를 유치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막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멕시코에서 월드캠프를 한번 해보자. 요즘에는 뭐 전 세계에서 작은 나라에서 다 월드캠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월드캠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또 담대하게 해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월드캠프라는 개념이 이제 한국에서만 했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북미, 남미, 중미 모든 이제 사역자님들이 오셔서 의논하고 근데 아무리 의논을 해도 뭐가 안 되냐면 한국에서 이제 멕시코로 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비행기가 직항이 없는 거죠. 전에 우리가 호주에서 글로벌 캠프 할 때도 이렇게 직항으로 했기 때문에 참 행사가 은혜롭게 잘 됐는데 멕시코는 직항 노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경유해서 오든지 아니면 유럽을 경유해서 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면 그 아메리카 대륙, 북미, 중미, 남미에서 이제 이 월드캠프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시 관계자라는 분이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시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 어떤 여행사 이제 이렇게 중간 브로커였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중간에서 사람들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익을 취하려고 그 생각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벌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행사가 유야무야 이제 흐지부지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자원봉사자들을 한 100여 명 모아놨는데 이 대학생들이 참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에 이런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막 한국 케이팝이 한류가 막 유행을 할 때라 아이들이 막 한국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캠프가 취소됐다고 이 얘기를 형이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 앞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뭐 자세하게 알아보고 간단하게 우리는 사정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몇몇 학생들은 막 욕을 하면서 행사장을 뛰쳐나가고 또 많은 학생들이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더란 어떤 애들도 막 침도 뱉고 근데 형은 뭐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가만히 숙이고 다 듣고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여학생이 딱 단상에 오더니 마이크를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멕시코에서 우리는 한 번도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한국에서 오신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데 한국에서 안 도와줘도 한국에서 사람들이 안 와도 이거 우리가 합시다. 이 좋은 캠프를 왜 안 합니까? 이 캠프 우리가 만듭시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막 못 들어지게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50명의 학생들이 막 좋다고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예요. 이제 남아서 막 자기들끼리 홍보팀을 구성하고 뭐 방송팀을 자기들끼리 막 하는데 사실 뭐 학생들이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의논이 되면서 그러면 어쨌든 하자. 그리고 이제 그 남미 쪽에서 지원을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날짜는 있지만 언제, 그러니까 언제는 정해졌죠. 어디서, 장소도 없고, 누굴 초청해야 될지도 모르고, 돈은 또 어디서 지원을 받고, 정말 난감하게 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나는 건, 할 일이 뭐가 있나, 홍보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막 홍보를 했대요. 근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이제 한국인, 이제 통역으로 쓰는 그 단기 형제 하나, 그리고 또 현지 또 선교 학생 하나, 셋이서 다니는데, 진짜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난감하고, 날씨는 덥고. 그래가지고 어떤 건물에 쑥 들어갔답니다. 그게 뭔 건물인지도 모르고. 들어가 보니까 로비가 너무 시원하고, 에어컨이 나오고, 야, 좋다, 여기. 근데 한국 사람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논이 장독 깬다고. 아, 그 홍보 좀 해봐. 그래갖고 이제 막 가서 또 막 여기저기 홍보를 했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담당자를 찾더라는 거죠. 담당자 오라고 그래서 형이 이제 가봤대요. 가보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하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 하니까 이분이. 어디서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형이 대답을 하는 거죠. 모른다고. 누가 오냐고 모른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아 기가 막힌 거예요. 행사는 한다고 하는데 날짜는 정해놓고 어디서 뭘 이거 계획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무 기가 막혀 하면서 자기 명함을 이렇게 주더래요. 명함을 주면서 내일 9시에 내 오피스로 오라고 하고 이제 올라가더라는 거죠. 딱 받았는데 뭐 스페인어로 써 있으니까 형은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가 딱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사람 몬테레이시의 청소년 국장입니다. 진짜 청소년 국장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막 자료도 준비하고 막 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이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이번에 새로 여기 왔는데 당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왔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걸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뭘 도와줄까? 그래갖고 이제 장소를 구해달라. 오케이. 내가 리조트에 연락을 하겠다. 사람을 보내달라. 오케이. 내가 대학에 연락을 하겠다. 그래서 500명이 왔어요. 멕시코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하대요. 살수차를 매일 두 대를 보내달라. 오케이, 두 대 보내주겠다. 또 숙소가 없다. 오케이, 기숙사 내가 이야기해주겠다. 그럼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외부 행사가 있을 때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 좀 빌려달라. 오케이, 시에 있는 버스 10대 빌려주겠다. 그래서 행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요새 워낙 하나님의 역사가 세서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시지 않는데 진짜요.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도우셨잖아요. 그래서 행사가 너무 은혜롭게 이제 마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러고서 이제 6개월쯤 지났는데 그때 구원받았던 학생들이 하나하나 교회랑 떨어지고,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들은 케이팝이 좋고 댄스가 좋고 음악이 좋고 노는 게 좋고 사실 이렇게 연결된 학생들이 많아서 시간이 점점 흐르고 뭐 특별한 행사가 없으니까 한 명, 두 명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마음이 너무 공고하더라는 거죠. 또 이거 뭐냐,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형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들어요. 내가 목사님께 연락을 좀 해야겠다.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께 연락을 드린 거예요. 다행히 어떻게 연락이 돼서 목사님께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목사님, 처음엔 은혜롭게 일이 진행이 돼서 학생들도 교회를 나오고 또 가족들도 연결이 되고 뭔가 막 하나님 역사하시 되는 것 같은데 한 6개월 지나니까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가더니 지금은 몇 명 남지도 않고 월세도 밀려 있고 제 마음도 어렵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저희 형 이름이 박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상태야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러시면서 상태야 옆에 성경 있냐 그러시더라는 거죠. 예 목사님 아무데나 펴봐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데나 펴보십시오. 지금 바로 탁, 아무데나 확 던져보십시오. 그러더니 목사님 갑자기 아무데나 읽어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렇게 예를 읽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죠. 상태야 그 말씀을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해라. 화장실에 가서도 묵상을 해라. 밥 먹으면서도 묵상을 해라. 심지어 눈 감고 있어도 묵상을 해라. 네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네 안에 커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네 마음에 커지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다. 상태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야 하고 교제 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형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지만 내 형편에 맞는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이해가는 말씀이 더 좋고 와닿는 말씀은 진짜 좋죠. 내 마음을 빡 때려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막 마음이 막 탁 무너지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가든 와닿든 가슴을 때리든 안 때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 말씀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이 커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커지면 하나님이 그 안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큰 거예요. 내가 크니까 어떤 말씀? 나를 감동시키는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키는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찡한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을 피면 우리 마음에서 아, 저 말씀 지금 뭐 몇백 번을 들은 말씀인데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또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인가? 언제까지 부인해야 되나? 우리 마음에 어느덧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와닿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더라. 그러면 지금은 당장 내 마음에 이해가 안 가지만 내 마음에 당장 와닿진 않지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말씀이 능력을 주시고 말씀이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것 말고 이 말씀 한마디가 들어가서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밥 먹으면서 묵상하고 정말 화장실 가서도 묵상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큰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이 소망이 믿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에 당한 문제 앞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힘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가복음 7장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7장을 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절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단순한 이야기와 토론이 아니라 강한 책망을 하십니다. 무슨 책망을 하시냐면 너들이 입술은 나를 존경한다. 껍데기는 나를 존경한다.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껍데기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껍데기, 나 주일 예배 참석했어. 나 예수 믿어. 나 성경 믿어. 맞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뭐냐?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가까운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어디로 출발하시냐면 두로로 가시는 거예요. 두로. 두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 지방이 있는 거예요. 요즘이야 차가 있으니까 금방 뭐 차 타고 뭐 가면 뭐 몇 시간 안 걸리는 거리지만 이 당시에 걸어서 이동하셨을 텐데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근데 문제는 성경에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이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에 도착하셨고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라. 그러면서 그 집에 무슨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날 밤 폭풍과 치는 그날 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그 거라사 지방에 건너가셨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다시 그대로 돌아오시는 게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갑자기 왜 두로 지경으로 왜 가시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아마 이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지방에 있는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가신 거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왜 굳이 통과하십니까? 누구 만나려고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 여자 만나려고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냥 우연히 가신 게 아니고 이 정말 죄악에 눌려있고 생각에 이끌려가는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이 딸 그리고 그 딸을 둔 엄마, 어머니 정말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두로에 가셨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지난 예수님의 행적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제가 딸을 한번 길러보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남자애들은 힘이 있더라고요. 힘이. 그래가지고 막 울어도 막 세게 울잖아요. 엉! 엉! 막 이렇게 우는데 여자애들은 울어도 막 여자애들처럼 울잖아요. 앙! 앙! 막 이렇게 우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가는지. 남자애도 길러보고 여자애들이 확실히 마음이 가더라고요. 턱 귀엽고. 근데 이렇게 귀여운 딸, 사랑스러운 딸, 이 딸이 언제 귀신 들린지는 나오진 않아요. 얼만큼 오랫동안 귀신에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악한 귀신이 이 딸을 데리고 막 이끌어가고 미친 짓을 하게 할 때마다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 이 엄마가 어느 날 소문을 들은 거죠.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25절에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히 표현하는 거 보면 메시아를 믿는 사람, 구원자를 믿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고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은혜를 베풀려고 예수님은 오셨고 은혜를 입으려고 이 여자도 왔습니다. 그러면 둘이 빡 이렇게 스파크가 나면서 두 사람이 은혜가 그대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토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여자가 막 엎드려서 간구하는 걸 보면 정말 겸비하게 마음을 낮추고 은혜를 입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하시던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자녀들을 위해 온 거야.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 개잖아. 너 더러운 사람이잖아. 나 너랑 아무 상관없어. 하고 냉정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수로보닉의 여인 같은 신앙을 해야 된다. 야,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은혜 입으려고 내가 교회를 왔는데 냉정하게 거절을 당한다면 여러분 다음에 또 교회 오고 싶습니까? 아마 여기 아마 사람 수가 확 줄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야?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뭐라고 나보고 마음 꺾고 뭐 어떡하라고? 야, 진짜 어? 좋은 얘기 들으러 갔다 또만 뭐라 하고 말이야. 내가 태권도장이야. 사람 패고 말 아니 이제 마음으로. 아니 뭐야. 나 은혜 입으러 왔는데. 아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를 내면서 가는 게 어찌 보면 정상일 수도 있어요. 나아만 장군처럼 성질을 내면서 분을 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 선지자가 와서 말이야. 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뭐? 요단강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장난하나 지금. 화를 내면서 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상하지만 이 여자도 이상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화를 내고 가는 게 보통 우리가 가진 마음의 상태잖아요. 근데 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 거절, 냉정한 거절 앞에서 정말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절하신 건 이유가 있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발견하고 만나는 게 저는 마치 진주를 만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세계는 진짜 뭐 떡 하나 던지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세계는 너무 귀한 세계예요. 너무 놀라운 세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귀한 걸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린 너무 쉽게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흔합니다. 내가 굳이 여기서 안 들어도 인터넷 틀으면 목사님 말씀 막 있잖아요. 내가 여기 굳이 안 들으면 옆 교회 가서 들으면 되잖아요. 말씀이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며 간 게 정상적인 게 사실은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이 분을 내는 게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 사실은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에 취해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중독돼 있으니까 그렇게 화를 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귀한 자리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생각, 내 마음 이걸 갖고 듣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하셨냐면 거절이라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생각했겠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그래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이게 이 여자의 생각일지 몰라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울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원치 않는 수고와 슬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는 미련을 벗겨주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믿는 마음을 벗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주처럼, 정금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녀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죄 없다는 말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선 또 육으로 사는 거예요. 또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판단은 내 판단이고, 섞여 있는 신앙을 하더라. 그게 바로 뭐냐?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거절의 이유라는 거죠. 입술은 가깝더라. 입술은 나를 존경하더라. 입술은 정답을 말하더라. 그러나 마음은 아니더라. 나랑 멀더라.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더라. 자기 방법으로 꽉 차 있더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속일 수가 없죠. 오늘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 맞습니다. 이 여자가 껍데기는 아이고 예수님 하지만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 생각.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뭐냐 가까우냐. 그걸 뭐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 마음의 자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비록 자기 생각을 가져왔지만 한 가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은혜 입을 자야. 우리 같이 한 번만 해볼까요? 아침이라 어떨까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은혜 입을 자야.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뭐 말하러 되냐면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죠?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됐다. 네 딸 다 낳았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날 내 인생을 왜 거절하시냐? 내 인생을 왜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이 느껴지느냐?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그 말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듣고 싶은 그 말 안 하고 자꾸 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먼저 듣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서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먼저 구하는 게 있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주를 위해 살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봐요. 내가 그럼 믿음으로 살 테니까. 심지어 이렇게도 말해요. 믿음을 좀 줘봐요. 내가 믿음으로 살 테니까. 그게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너무 교만한 말이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 모든 걸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걸 허락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걸 보면 나를 위해 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마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대. 준비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올소이다마는 이거예요. 주님,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정입니다. 내 마음의 기준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당신이십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 마음의 주님은 당신이십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옳소이다 마는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을 해도 옳다고 말하는 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옳소이다 마는 예수님이 이해가는 말을 하든 이해 안 가는 말을 하든 와닿는 말을 하든 와닿지 않는 말을 하든 기가 막힌 말을 하든 억울한 말을 하든 일단 받는 거예요. 그게 종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올소이다 마느니더라. 올소이다 마느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늘 틀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려지는 그 예수님의 말 앞에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오늘 아픔을 주셨네요. 제가 지금 이해는 안 가요.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줬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닐 거라 생각해요. 당신은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음은 뭐예요? 이 마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께 우리들에게 듣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는가? 예수님, 당신은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옳은 분입니다. 당신이 정의입니다. 당신이 기준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다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음 말을 한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이거는 인간의 지혜에서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옳다 하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지혜라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탁자 위에 있는, 다시 말해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차려져 있으면 먹죠. 그런데 어떻게 실수로 만두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서 대굴대굴대굴 굴러가지고 흙먼지가 막 범벅이 됐어요. 그러면 음식이지만 뭐로 바뀐 거예요? 쓰레기로 바뀐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개들은 식탁 위에 음식이 있어도 음식이지만, 그것도 음식이지만 바닥에 떨어져서 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도 똑같은 음식이더라는 거죠. 왜? 개가 되니까. 개의 눈으로, 개의 마음으로 보면 식탁 위에 있으나 식탁 밑에 있으나 무조건 음식은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느덧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돕는 것 같고 이건 안 돕는 것 같고 이거는 왜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기준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로보니기 여인이 예수님의 거절을 통해 뭘 경험한 거냐? 자기 마음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거절함을 통해 나아만 장군은 화를 내며 돌아갔지만 이 수로보니기 여인은 그 거절함을 통해 자기를 비운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보니까 내가 개가 된 거예요. 개의 눈으로 보니까 식탁 위에 있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바닥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저 음식도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개들도 바닥에 있는 떨어진 저 음식을 먹는 은혜를 입는데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개 맞습니다. 저 악한 자 맞습니다. 저 더러운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저 안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정금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주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럼 이 마음이 뭐냐? 나를 부인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린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지혜를 말할 수 있고 인간이 품을 수 없는 놀라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나를 부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와 마음의 싸움을 해주시면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우리 마태복음 잠시 한번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5장을 우리 한 번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표현을 우리가 참 여기는 이제 가나안 여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방인이죠. 자, 뒤에 보면 다 똑같은데 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28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 얼마나 영광된 겁니다. 진짜 나 믿음 있어요. 이거보다 영광된 거더라고요. 나 믿어요. 이거보다 훨씬 영광된 거더라고요. 누가 이 믿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것만큼 영광된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두 명에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하시고 두 번째는 백부장이더라.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시더라. 둘 다 이방인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백부장이었고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그러면 이들 근본 뭐냐? 근본 이스라엘에 함께할 수 없는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믿음의 소리를 듣느냐? 자신을 근본 더러운 자로 여기는 자가, 자신의 마음을 근본 악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을 조금 이상하게 한다는 거죠. 자꾸 믿음을 가지려는 쪽으로 달려나간다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근본을 발견하고 정말 내가 악하기에, 정말 내가 더럽기에 종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앞선 지체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큰 역사를 하고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고 이런 어떤 좀 감정적인 쪽에 보여지는 쪽에 몸 포커스가 맞춰 있다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오늘도 살펴주시고 이끌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로 한번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찾았습니까? 14절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네,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기라고 하고 냄새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두 가지 향기와 냄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썩은 내를 내는 냄새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향기가 뭘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옳소이다마는.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악합니다. 그래서 저를 믿을 수가 없네요. 진짜 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썩은 내가 나는데 하나님 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습니까? 저 이제 저 안 믿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한마디, 예, 저 개 맞습니다. 근데 개의 눈으로 보니까 제게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으로 안 받아주시겠냐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신이 우리 죄의 담당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당신의 보혈로 사하시고 마지막 힘을 짜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함께 행하는 동안, 이 복음 앞에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쁜 자가 되고 사랑스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네 믿음이 크도다.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이렇게 복된 거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집회 때 정말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불러주시고 또 이 일을 우리 장년 형제님들이 준비하시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행사 장소도 4층에서 2층으로 바꾸고 첫날 조금 더웠는데 둘째 날 또 이렇게 찾다 보니까 뒤에 문이 있었어요. 창문이 있어가지고 열어놓으니까 얼마나 그 찬바람이 솔솔 오는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부인 회장님 간증하셨지만 부인의 또 이렇게 마인드 집회를 했는데 진짜 저도 뭐 현장에 가서 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 보지만 진짜 계단계단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강연을 듣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강연 하나하나 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을 써서 준비를 하고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월요일 화요일도 우리 청년들 또 대학생들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실 줄 믿거든요. 정말 목사님 잠시 이렇게 전도여행 중이시지만 교회가 마음을 모아 일하는 동안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지체가 돼서 교회의 음성 앞에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교회 일만 잘 되고 복음의 일만 잘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 복음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삶 가운데 모든 걸 주셨는데 여러분이 한번 시험적이라도 그냥 한번 시험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정말 마음으로 한번 교회와 함께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한번 내려놓고 옳소이다마는 예 맞습니다. 예 맞네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의 음성을 한번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한번 함께 해보세요. 이번 주 또 우리 동대전에서 또 집회가 있는데 또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분 한 분 초청해서 집회에 가는 동안 그게 교회의 음성이 함께한다 싶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자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개의 눈으로 보면 그건 절망이 아니에요. 무시가 아니에요. 짓밟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를 끝내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좀 부딪히고 마음에 문제가 있고 어렵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끝내고 싶어하는구나. 이 지긋지긋한 썩은 내를 내는 이 더러운 나, 이제 육으로 살고 있는 나, 이거 나를 끝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려고 거절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거절하심을 그대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생명입니다. 그건 무시고 섭섭이 아니라 조금만 더 그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보면 끝까지 한번 가보면 그 속에는 생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거절하는 신이 있다면, 때로 내가 이해 안 간 일을 만나셨다면 오늘 수르보니 여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받는 동안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할 겁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의롭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하나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그 마음의 지혜를 따라 또 월요일, 화요일 또 청년들, 대학생들 또 이렇게 마인드 집회가 여러분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동대전 집회에도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실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 소망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이 말씀 한마디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옳소이다마는 그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를 두는 동안 하나님 우리 안에 점점 커져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소망과 겸비함과 믿음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